야고보서 9번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위한 실행상의 미덕들 9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쾌락과 세상과 마귀를 처리하는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야고보의 말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기 전에 나는 야고보의 책과 바울의 책에 게시된 지혜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말하고 싶습니다. 지혜의 두 수준 1장 5절에서 야고보는 그러나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3장 13절에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와 이해가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3장 17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직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의 관점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을 위한 특성들입니다. 그의 관점은 사람의 행동과 도덕과 윤리에 관한 구약의 가르침의 영향 아래 있었을지 모릅니다. 야고보가 지혜에 관해 말한 것은 사람의 성격의 수준입니다. 이 지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계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감추인 비밀에 관한 지혜의 높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지혜에 관한 그의 서신에서 야고보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의 표현을 위해 그분의 풍성을 체험함으로써 건축되어가는 교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야고보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은 단 한 번 언급되며 그것도 소극적인 방법으로 언급됩니다. 사람의 영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야고보가 그의 서신에서 다루지 않은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봅니다. 그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풍성을 통한 교회의 건축, 사람의 영입니다. 야고보가 하나님의 성령을 오직 한 번 언급한 곳은 정욕에 대항하기 위한 싸움에 관계된 곳입니다. 야고보는 이 문제에 있어서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서신에서 보는 지혜의 높이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의 서신에서 야고보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단번에 주신 어떤 것으로 제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혜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훨씬 높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지혜는 사실상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분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셨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 전달되고 계십니다. 자리를 잡으심은 영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전달은 영단번이 아니라 계속적입니다. 우리는 전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전기는 건물 안에 영단번에 설치됩니다. 그러나 일단 전기가 설치되면 발전소에서 건물까지 계속적인 전기의 전달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가 가르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르친 지혜는 계속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전달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성한 전달은 신성한 분배입니다. 전기가 건물 안으로 전달된다는 것은 건물 안에 있는 것들의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건물 안으로 전기가 분배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원칙은 지혜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 부분으로 된 우리 존재 안에 자리를 잡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생활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분의 충만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안으로 전달되고 분배되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와 우리의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에 관한 그의 책에서 바울이 도달한 것은 어떠한 높이입니까? 야고보서가 바울의 열네 서신 다음에 온 것은 주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는 최고 수준의 지혜를 봅니다. 야고보의 서신에서 우리는 또 다른 수준, 즉 사람 생활의 수준에 있는 지혜를 봅니다. 지혜의 이 두 수준의 그림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 건축을 위해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천사들과 귀신들의 눈앞에서 적극적인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품행, 성격, 행동이 온전하고 전체적인 것과 관계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그러한 안전함을 갖는다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우리는 야고보가 그의 서신에서 묘사한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을 가진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는 바울의 서신 안에 있고 또 하나는 야고보의 서신에 있는 지혜의 이 두 수준이 왜 신약에 계시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쾌락, 세상, 마귀. 4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야고보는 쾌락과 세상과 마귀를 처리함에 대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쾌락이라는 단어를 소극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는 쾌락은 없고 누림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교회 생활은 누림입니다. 이 누림은 매우 적극적인 것이지만 세상적인 쾌락은 극도로 소극적인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야고보는 쾌락을 세상과 마귀와 함께 놓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의 미덕들 중에 하나는 쾌락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과 살인. 4장 1절에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쾌락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쾌락은 육신의 쾌락입니다. 4장에 있는 야고보의 말은 혼합되어 있으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절에서 야고보는 그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의 싸움과 다툼에 대해 말합니다. 당신은 고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신자들과 이방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 사이에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고 믿습니까? 나는 이것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는 이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야고보는 이 싸움과 다툼이 우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쾌락에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4장 2절에서 야고보는 계속하여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욕심을 내다는 탐내다,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1절에서 야고보는 두 종류의 싸움, 즉 성도들 사이의 싸움과 우리의 지체 중의 싸움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 2절에서 그는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라고 말합니다. 2절에 있는 야고보의 말 때문에 나는 괴롭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야고보서에 있는 유대교와 신약의 가르침을 혼합함 때문일 것입니다. 야고보는 유대 종교의 사상과 관념과 가르침과 규례와 실행으로 적셔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종교의 요소에 잠겨 있었으며 그 영역과 분위기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더욱이 그는 유대교에 속한 것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신약의 가르침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에게 두 요소, 두 영역, 두 분위기가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 결과는 그의 생각 안에 있는 혼합, 즉 유대교와 신약의 가르침의 혼합입니다. 나는 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공부했지만 이 구절들을 분별하고 옳게 구분하기가 어려움을 발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에 관한 바울의 말은 우리가 말씀을 구부러지게 구분해서는 안 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고보서에 올 때 말씀을 반듯하게 자르거나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움에 대한 예를 들어봅시다. 4장 2절에 있는 살인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단어는 나를 심히 괴롭힙니다. 나는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 야고보는 믿는 이들이 실제로 서로 살인했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살인이라는 단어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몸의 행실을 죽임에 대한 바울의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있는 살인이라는 의미를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죽입니까? 이 구절들에서 야고보의 사상을 추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는 서신의 수신자들이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그들이 싸우고 다툰다고 말합니다. 이 싸움은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2절의 끝부분에서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한면으로 야고보는 너희가 살인하며 라고 말하고 다른 면으로는 그들이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살인자가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살인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다만 이 구절을 당신에게 넘겨줄 뿐이며 당신이 검토하고 해석하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3절에서 야고보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쾌락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뭐뭐로의 헬라어 단어는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앞구절과 연결시켜 이해할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야고보의 사상을 추적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벗됨. 4절에서 야고보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쾌락의 문제에서 세상과 벗됨과 하나님의 원수됨의 문제로 돌이킵니다. 여기에서 야고보의 기록은 훌륭합니다. 그의 말은 매우 서술적입니다. 야고보는 4절에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4장 4절에서 야고보는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는 정결해야 하며 우리의 전 존재로 그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나눠진다면 우리는 간음하는 여자들이 됩니다. 4절에서 야고보는 세상과 관련하여 벗됨과 벗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상과 벗됨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조직입니다. 세상이라는 헬라어 단어 코스모스는 신약에서 여러 가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요한복음 17장 15절, 사도행전 17장 24절, 에베소서 1장 4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조직인 물질적인 우주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장 16절,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악한 세상 조직을 구성하는 사탄에 의해 오염되고 강탈된 타락한 인류를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는 장식이나 단장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야고보서 4장 4절의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9절, 17장 14절과 같이 배열 고정된 형태, 질서정연한 배치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에 의해 세워진 정돈된 조직을 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땅을 가리키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여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강탈하기 위해서 그분의 대적 사탄은 욕심, 쾌락, 추구 안에 있는 타락한 사람의 본성과 심지어 음식, 의복, 주택, 교통수단과 같은 생활필수품에 빠지게 하는 타락한 사람의 본성을 통하여 종교, 문화, 교육, 산업, 상업, 오락으로 인류를 조직화함으로써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 조직을 땅 위에 형성했습니다. 4장 4절에서 야고보가 말한 바에 따르면 세상을 사랑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합니다. 내주하는 영. 계속하여 4장 5절에서 야고보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영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너희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배우자로 얻으셨을 때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대적자와 벗대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사모하며 질투하기까지 갈망합니다. 야고보가 하나님의 내주하는 영을 언급한 것은 5절에서 단 한 번입니다. 영에 대한 야고보의 한 번의 언급은 소극적이며 그것은 세상과 벗됨을 폐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4장 5절에서 거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가정을 만들다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내주하는 영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을 위해 점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남편을 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분의 가정을 만드십니다. 4장 5절에서 야고보는 뭐뭐 하신 말씀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야고보가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을 가리키는지 모릅니다. 나는 어떤 성경 교사라도 성경에 있는 그 구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번역자들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영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의 헬라어를 달리 번역합니다. 나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를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모함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를 향한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만일 그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시기할 것입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배필입니다. 하나님의 배필로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 대신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간음하는 여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내주하는 영은 우리가 그분 자신을 위해 홀로 있도록 보존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홀로 있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마다 이 내주하는 영은 근심할 뿐 아니라 시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영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한 야고보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4장 6절에서 야고보는 은혜의 문제로 뛰어넘어갑니다. 거기에 일렀듯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논리적으로 말해서 5절과 6절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6절에는 70인역에 따른 잠언 3장 34절의 인용이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고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며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하며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야고보가 한 문제에서 또 다른 문제로 건너뛰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사상을 따르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부분에 있는 말씀도 또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간음하는 여자, 원수, 죄인. 야고보의 사상을 한 구절 한 구절 추적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4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세 가지 중요한 항목, 쾌락과 세상과 마귀에 관해 관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철저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간음하는 여자, 원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우리는 확실히 간음하는 여자나 하나님의 원수나 죄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쾌락과 세상과 마귀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간음하는 여자나 원수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우리 중 몇몇이 이미 간음하는 여자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까 염려됩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체 상태는 하나님의 원수의 상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인 이유는 그들 안에 세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에 의해 형성된 사탄적인 조직인 세상과 하나님의 대적자 사이에 강한 우호관계가 세워졌습니다. 즉, 사탄이 하나님의 원수일 뿐 아니라 대적자라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원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대적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된다면 세상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신자는 사탄적인 조직인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사실상 그런 사람은 세상의 사탄적인 조직과 하나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서 그는 원수가 됩니다. 더욱이 그는 또한 죄인이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그 사람의 실체 상태에 따라 간음하는 여자나 하나님의 원수나 죄인이 될 수 있음을 봅니다. 쾌락과 정욕. 간음하는 여자나 원수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쾌락과 세상과 마귀를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쾌락은 정욕과 관계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정욕이 없다면 쾌락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정욕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하나님이시고 기쁨은 우리 존재를 위한 것이며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옳지만 정욕과 관계된 쾌락을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욕에 빠진 사람입니다. 온 세상에서 일요일은 쾌락의 날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날은 주님의 백성들이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함께 머물고 그분을 섬기고 누리며 그분 안에서 쉬는 주님의 날로 더 이상 여겨지지 않습니다. 일요일의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 그들의 정욕에 빠질 것을 추구합니다. 종종 월요일 아침에 나누는 학교나 직장에서의 대화는 지난 주말에 행했던 죄 지은 세상적인 일과 관계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쾌락 안에서 그들의 정욕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정욕이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정욕에 빠져드는 것을 이길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심겨진 말씀에 의해 양육된 우리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 또한 종일토록 우리는 심겨진 말씀을 접촉함으로써 양육받아 우리의 영이 정욕을 견디고 이기게 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인 야고보는 믿는 이들이 정욕에 빠져 쾌락에 말려드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쾌락이 그들을 간음하는 여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고 심지어 죄인이 되게 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쾌락이 세상과 관계됨을 알았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려고 주말을 사용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말을 소비하는 믿는 이는 영적으로 매우 낮게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를 다시 집어올리려면 거대한 기준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악의 삼일성. 4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따르면 쾌락은 세상과 관계되고 세상은 마귀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에 반대되는 악의 삼일성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는 삼일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삼일 문제가 있습니다. 삼일 문제는 정욕과 세상과 마귀의 마귀적인 삼일성입니다. 이 삼일성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신성한 삼일성에 반대됩니다. 신약은 육신의 정욕은 영에 반대되고 세상은 아버지께 반대되며 마귀는 아들에게 반대됨을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육신의 정욕이 영에 반대된다고 말하고 야고보서 4장과 요한일서 2장은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반대됨을 계시하며 요한일서 3장은 사탄 마귀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아들의 반대됨을 나타냅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서 삼일 문제에 대항하여 싸우고 계심을 봅니다. 즉 신성한 삼일성,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세상과 마귀와 육신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대한 조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구절들 안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것들, 즉 쾌락과 세상과 마귀가 다루어짐을 볼 것입니다.